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헤아리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진리의 선생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음으로 저희들을 자유롭게 풀어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군에 입대하면 기독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초코파이를 준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교회에 다니다가 이른바 진중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전기가 되어 어떤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력만 가지고 있을 뿐 세례 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아니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우리가 다니는 기존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희가 어릴 때는 성경 고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도 뭐 분기마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성경에 매우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들 중에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뿐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약 이스라엘도 이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육체 표시로 할례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서 하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각각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받은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무할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율법까지 받았지만 율법의 복은커녕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결과가 실패로 패망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특수한 신분이나 언약 그리고 이 사실을 확정하는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한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과연 이런 은혜의 수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이런 사실을 의식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의 나음, 그 다음에 할례의 유익 두 부분으로 나누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혈통적 신분을 가리키고 할례는 그 혈통적 신분을 인치고 보장한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은 유대인으로 특별하게 다른 많은 민족이 있지만 유대인으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망하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구분, 어떤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왔던 내용과는 흐름에 역행하는 대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뭘 증명했습니까?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지문이요 글씨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었지만 하나님을 애써 거부하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받고도 범죄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밖에 살지 못했다. 이러면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유익이 없는 게 아니고 유익이 많다,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신분과 유대인의 신분을 외적으로 인치는 할례 표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떤 유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 혹은 많은 민족들 중에 그렇게 자국 작고 초라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택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이라는 말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차선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받아 누린 또 다른 특권은 언급하지 않아요.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것밖에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진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했습니다. 마치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흔히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을 어떻게 노래하지요?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말씀했고 흙 도가니에 일곱 번 정련한 음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이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참으로 의롭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아울러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밝히셨죠. 그래서 율법은 단지 우리를 정죄만 하지 않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가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이정표라는 점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은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범죄한 인생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 귀한 은혜의 약속들,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허락하셔서 이 약속에 첫 번째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과 나누는 대화가 나타나고 있죠. 거기 대화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스라엘의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 거죠. 그죠? 역사적으로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진정한 구원이 인간 스스로는 확보될 수 없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어그러지고 그래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해가 모자라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참된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26절로 가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온 이스라엘. 저희가 신학교 다녔을 때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딱 한 문제였어요. 구약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딱 한 문제.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쓰라. 짧죠?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구원파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전에는 BTG센터에서 문제가 되었죠. 그 BTG센터가 무슨 센터입니까? 인터콥에서 운영하는 센터죠. 그죠? 그 BTG라는 말은 Back to the 예루살렘의 준말이에요. 인터콥에서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행될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들은 결국은 복음이 서진에서 동으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무식하게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텃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마치 멧돼지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들은 열심을 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분이 노출돼서 얼음을 겪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죠. 어쨌든 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말하면 바로 이 약속을 그들이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믿습니다. 물론 그 안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치지 혈통적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이스라엘이 종국계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2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불신실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편 배달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자랑하고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편 배달부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편 배달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복된 소식을 전해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직무를 방기하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사명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그들은 배응망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예레미야서에 어떤 말씀이 나타났었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표현이 나타났었죠. 그죠? 바로 이 잘못된 삶을 그들은 살고 만 것입니다. 책임을 그들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했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으니까 어떤 질문이 가능하죠? 과연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가? 과연 믿으신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라는 이 3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이었다면 당연히 그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실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도 신실한 분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실패로 그렇게 이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믿으신 분인가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딱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정될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옛 언약의 한계를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본 지가 한 5, 6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제2세대가 모압 평지에 섰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재차 설명했습니다.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율법을 다시 두 번째로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율법을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뭘 말했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 영적 무능, 인간의 부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타나지요. 제가 새가족 성경부를 할 때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된다. 바로 그 약속을 성찬식과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시면 31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지요? 옛 언약을 폐하셨지만 옛 언약을 대신하는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법을 돌비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영을 주고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적어도 그것이 약속으로만 남아있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은 아직 실체가 되지 않은 그림자와 모형의 상태에 있었고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옛 언약 시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 증가하시는 옛 언약 시대에도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반면에 불신앙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된 분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과 의도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만 거죠. 왜 망했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옛 언약의 시대에도 새 언약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전제로 몇몇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고 모세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그들을 이끌어들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야 했습니다라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종 일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결국 망하고 만 것이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민족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뭘 참으로 보여주려고 하는가? 온 인류가 갖고 있는 한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8장 21절을 보시면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실 때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의 실제예요. 그 사실이 역사 가운데 펼쳐질 때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로만 끝났느냐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고 이런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전제로 새 언약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계속 예레미야 31장에서 에스겔서 36장에서 계속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인간 타락부터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인간의 죄 문제와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이 방식 이외에 인간의 전적 부패 무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이 뭘 계속 또 약속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구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고 있었던 문제,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가 안고 있었던 문제고 시대마다 지금도 드러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도 평가가 똑같고 홍수에도 똑같은 평가가 내려지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무균실과 같은 방주 안에 8명의 식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홍수가 끝이 나고 삶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났죠?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까발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벌거벗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반면 함은 까발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야요 계속 범죄가 자행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문제고 그 후에도 있었던 문제고 지금도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두리 형들이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는 그 사건으로 느헤미야 10장과 에스라 느헤미야 13장과 에스라 10장이 끝이 나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존재였는지. 결국은 또 죄를 범하고 마는. 그리고 말라기서도 보세요. 말라기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척박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항변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런 한계는 바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결국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때문에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시편 51편은 언제 바울이 쓴 참회시죠?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쓴 참회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자신이 모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근절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부터 비롯된 영적 무능이 만들어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약속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옳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배은망덕한 차원에서의 죄 정도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온 인류가 갖고 있었던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문제점, 곧 전적인 부패와 무능,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행과 절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일률적으로 보시면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증가하고 난 다음에 뭘 말하죠? 다윗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못하다.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호와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의의 에키스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호와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구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결코 불신실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미쁘심에 비해서 그들은 미쁘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분은 의로우신데 이스라엘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혜적으로 마땅히 반응해야 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손상이 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인류가 했던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신절해? 그럼 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적으로 반응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온 인류는 벌써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지속적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이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 구약 역사의 배경 안에서 이 질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신분,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다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인간의 알량한 지성 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의 불신과 불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논증의 핵심이 뭐냐? 유대인의 불신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롭다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도리어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와 불신실이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더 많이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이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지 못했다고 해서 자 봐라 약속을 했는데 약속 이루지 않지 않았느냐 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5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궤변이죠. 그죠? 또 다른 궤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의 뜻이 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발견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의가 부각됐다면, 마치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정말로 의로운 재판장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죠?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때는 그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인지 아닌지가 나타나지 않죠. 언제 나타나죠? 재판을 실행할 때, 다시 말해서 조그만 잘못을 범해도 반드시 죗값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그 재판장의 의로움이 드러나겠죠. 이런 차원에서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이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의가 더 부각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된 게 아니냐. 그런데 그 탓을 우리에게 돌리면 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유익한데. 이런 식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더 빛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덕을 보신 셈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심판당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부각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과연 옳고 바르냐? 이런 질문인 거죠.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왕관,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론 내린 부분들에 대한 변증을 할 거리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한 탓을 그들에게 돌리기보다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될 것인데, 바울은 이런 사실을 예상하고 미연의 그런 질문들을 차단하면서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논의, 그들의 궤변은 더 이상 응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하면 어찌 불의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의롭지 못한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궤변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로마서 주석가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본문이 바로 3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7절에서 바울이 계속 궤변을 발전시키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또 무슨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잘못되고 어그러진 행동까지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가장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왜 내가 행한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요? 흔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인간의 잘못과 악행도 가장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되지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의와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왜 악을 행한 우리가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됩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8절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8절 하반절에 잘 보세요. 8절에는요. 8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7절은 너희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낼 수 없다는 말이고 8절은 너희들의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 말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악에 대한 신적인 정죄를 다시 언급하는 말이에요.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오라고 말했죠. 그죠? 이 6절 말씀을 8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책임에 대한 그 정죄를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잘못과 실패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함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잘못해서 애굽 왕과 그 다음에 블레셋 그랄 왕과 만약에 성관을 맺어서 자녀를 낳았다면 이삭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으로 그 아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바세바와의 그 관계를 합법적 관계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난 솔로몬 자신의 몸에서 날짜죠. 그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무슨 과업이 아니에요. 다윗이 못했던 손을 이뤄내는 차원에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뭘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성전 아닙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신실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인간의 불신앙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고 인간의 거짓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참되심이 부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신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심으로 실상 이스라엘 역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인간에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도 인간으로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분도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그로 다 담당시키게 하셨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우리처럼 복음서나 서신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지금 로마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내용만 가지고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깨달아야 했으면 되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다음에 열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하나님이 불신실하시냐, 그분이 불의하시냐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구약성이 이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신의 죄와 불신실을 문제 삼지 않고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신실함을 더 부각시키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궤변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피하고자 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도망가지 마라.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일이 대답할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9절에 가가지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화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는 소설을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역사의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아까 유대인들이 도망 다니면서 제기했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도망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역사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담아 전할 수 있고 그러니 이런 우리의 악한 의도까지 선한 목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좀 구원하시면 좀 좋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식의 궤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럴 수 없고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얻어진 어떤 유익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부르심 안에서 신실한 것이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안에서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 유익은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그 부르심의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구약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올바로 받지 않고 그 약속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은 스스로 구원의 혜택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밀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죠.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불신앙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목적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순종이 안고 있는, 불신앙이 안고 있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정리한 칼뱅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칼뱅이 한 말의 의미를 아마 명확하게 깨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진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하했던 인간의 사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주 의심하게 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진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저런 궤변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심지어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였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의 인생만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전체를 거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걸쳐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최후 통첩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만 믿으면 이런 한계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면서 자신의 불의와 불신실을 정당한다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역사,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보혜사 선생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가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죄를 범하면서 우리의 죄와 불의가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의를 부각시킨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오히려 유익한 게 아니냐.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칼뱅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염두에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진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하했던 인간의 사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주 의심하게 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완고한 존재인지,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인 존재인지, 자신이 행한 불의와 불신앙의 죄를 얼마나 정당하기 좋아하는 존재인지, 모든 탓을 자신께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익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신세 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궤변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방식으로 복음을 논증하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그리하여 이런저런 궤변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복음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복음의 도리 앞에 굴복당하고 설복당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둥이 꺾여지고 이 말씀 앞에 순복하여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환영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복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무지하고 인간은 완고하고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말씀하고 있으며 이슬 역사 자체가 말씀하고 있으며 바울의 인생 자체가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여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책임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돌릴 수 있겠으며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를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